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6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요셉에 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의 생애는 우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생애입니다. 출발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살다가 결혼도 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일구고 안정적으로 살았더라면 요셉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국무총리, 애굽의 곡식을 주관하는 그 국무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리막길이 많이 있었죠. 그 내리막길로 인해서 요셉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됩니다. 1절 말씀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죠. 요셉의 인생이 내리막길로 지금 접어드는 것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거죠.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인생의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올라가는 꿈이었고 높은 자리에 앉는 꿈이었죠. 모두가 다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내려갔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하죠. 근데 일단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먼저 두고 본다면은 요셉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인생의 내리막길 가다가 보면은 이 내리막길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의 끝을 보면은 이건 지금 내리막길이지만은 올라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올라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리막길을 반드시 그 앞에 허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에 처신을 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 그 과정에 인생의 내리막길이 몇 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13년이 되었었죠.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무려 13년이 그에게 인생에 누가 바라보아도 내리막길이 맞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내리막길은 형들의 미움 때문에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끌어내리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죠. 요셉의 꿈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잘 도와주고 사랑해 주어야 될 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항상 가까이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운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고 특별히 교회에서도 가까이 지내는 성도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꿈에 박수 쳐주면서 격려해 주는 것 아닙니다. 격려를 해주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을 좀 들여다보면 잘 되라고 박수는 쳐주는 것 같은데 조건이 있죠. 나보다 잘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 무언의 조건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보죠.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좀 우리가 자세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잘 되면은 진짜 박수를 쳐주어야 되고 진짜 격려를 해주어야 되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되고 박수 쳐주어야 되고 이중인격이 아니라 진짜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정말로 건강합니다. 요셉의 내리막길은 형제들이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웅덩이에 떨어졌다가 그리고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주 성실하게 칭찬을 받으면서 아주 단단하게 노예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있을 그때 또다시 발목을 잡고 끌어내리는 사람이 나타났죠. 요셉의 두 번째 내리막길은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인생의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을 치도록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패대기를 치려고 그럽니다. 죄는 우리에게 좋은 거 절대로 안 줍니다. 그냥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패대기를 쳐서 좌절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죽었을 겁니다. 보디발이 당장 목을 쳐서 죽였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졌을 것이고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손해도 많이 보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죄의 유혹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사탄은 이 죄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을, 목사들을, 장로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기 밑에까지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히는 것과 같이 짓밟혀버립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속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금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밟힙니다. 조롱당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잘 이겨냈습니다. 근데 잘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참 인생의 알 수 없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사실은 적응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잘 될 거다. 물론 잘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는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거짓이 진실로 둔갑을 하기도 하고 진실이 거짓에 눌려가지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길이 그냥 곧이고 뚫어 쫙 올라만 가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곤두박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이런 곳이죠.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기회를 얻었죠. 왕의 고관들이 들어왔을 때 꿈을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또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관원장들이 경험을 했죠. 관원장이 나갈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이제 감옥에서 나갈 때에 복직을 할 때에 요셉이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나가시거든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감옥에 들어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바라보아도 요셉의 말은 진실입니다. 왜? 그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걸 딱 보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아, 이 노예가 누명을 쓰고 들어왔구나. 그래서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를 좀 꺼내 주십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뒤 요셉을 잊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깊숙한 감옥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세 번째 내리막길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노예이고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잊었고 그러니 요셉이 그곳에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사방이 꽉 막혀버렸죠.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 슬하를 떠나서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이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평생을 썩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요셉으로 하여금 사람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끈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끈을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 하나님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가지고 캄캄할 때가 있죠. 그때는 사람 붙들면 안 됩니다. 사람 붙들면 하나님이 더 깊이 내려가게 하십니다. 왜? 너는 지금 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요셉이 그 상황에서 딱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준은요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리막길에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숙하느냐 아니면 좌절해서 죽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반응을 잘못하면은 바닥에 완전히 떨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건데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만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눈이 딱 열린 사람은요, 보통 때 잘 나갈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병석에 누워 있으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이 반응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반응이 그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긍정적인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죠. 다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바로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일어난 이 상황 배후에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 요셉도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 했던 이 말씀을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말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과 똑같은 고백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은 그걸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를 감옥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국무총리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눈을 열어서 보았던 믿음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요,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편파적인 것 같죠. 여기서 하나 일어나고 저기서 하나 일어나고 서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시각,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은 편파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하나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그 일이 오늘은 내 삶을 축복으로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됩니다. 어제 분명히 저 사람이 원수였는데 오늘 나를 축복의 왕좌에 앉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고리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요, 참 많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보게 해주는 시각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리고 오늘 내일 여기에서 일어나고 저기에서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허용을 하시는구나, 이게 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술 관음장을 만났던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어나게 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왔던 거, 감옥에 갔던 거, 그리고 술과 안정에 잊어버렸던 모든 것들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구슬을 꿰어가는 것처럼 다 연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눈이 만약에 없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요, 짜증낼 만한 일들이고 불평과 원망할 만한 일들밖에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 속이 상해서 마음속에 원수 갖겠다고 막 품고 있다가 막 병에 걸려서 먼저 죽었을 겁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 내가 억울한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냐고 억울해서, 그 억울해하다가 아마 병에 걸려서 죽었을 겁니다. 술 마던 관원장이 잊어버렸죠. 아니, 내가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면은 그 사람도 나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왜 잊어버리냐고 아마 억울해하다가 병들어서 걸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없으면요, 내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알고 보면 짜증나는 것이고 힘들고 피하고 싶고 거부스러운, 거부하고만 싶은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시 같은 이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나가기 위한 도구로서 허용을 해주신 거구나. 그러면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겠죠.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정 이해를 못하겠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에 무슨 뜻이? 올해 이렇게 해가 뜨거웠습니다. 지금 괴롭죠.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힘들 그런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 계시겠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일입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해 주실 거야.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요셉의 그 내리막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그랬죠. 날벼락입니다. 불행이었죠.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은 대전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죠. 사건 그 자체로만 보면은 참 비극적인 가족의 그러한 사건입니다. 내리막길의 출발점이죠. 그러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한 출발점이, 오르막길에 대한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은 다 용서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아,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지금 나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계신다.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이 기간이 얼마가 되든지 나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거다. 이게 정상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죠. 그러므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은 그 사건만 두고 보면 아주 불행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그 왕좌에 올리기 위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러니 이걸 안다면은 감사하면서 노예로 팔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눈은 참 신비롭습니다. 백지 위에, 이 종이 위에 여기저기 점들이 막 찍혀져 있으면 추해 보이죠. 그런데 화가의 손에 붓을 들고 그 점들을 이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좋지 않게 보였던 점들이 아주 멋진 하나의 작품,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힘든 사건, 내리막길, 이와 같은 사건들이 여기저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붓을 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엮어가지고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고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그 내리막길이었던 그 인생에 대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내리막길들을 내게 허용을 하셨구나. 비록 긴 세월이었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들어가 있었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합력, 합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연결을 말합니다. 연결. 하나님은 그래서 기가 막히게 연결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고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을 착착 연결을 해가지고 요셉을 왕좌 위에 딱 올려놓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성도는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함부로 소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찮아 보이는 이런 일들, 어려워 보이는 이런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활용해서 크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인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빼버리면은 그럼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를 팔려갔을 때에 그는 그에게 주어져 있던, 지워져 있던 노예의 일들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보잘것없는 일은 뒷전에 미뤄두고 대단하고 크게 보이는 그 일에 신경을 쓰는 일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큰 기적의 재료로 삼으시죠.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양들을 돌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역사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전양을 돌보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때로 내리막길에 떨어져가지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 그 작은 일들,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죄인으로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갔던 이 요셉이 감옥 속에서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화장실 청소도 했을 것입니다. 심부름도 했을 것이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청소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죠. 요셉은 그에게 주어져 있는 하찮은 일들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요셉처럼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하찮게 보이는 일들도 아주 성실하게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일을 재료로 삼아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서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 국무총리를 하나님 세우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를 세우기까지 아마 더 훈련을 더 많이 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지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노예를 팔려가고 종살이하는 요셉을 보고 그의 인생 망쳤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위기의 삶을 통해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이런 실패 자체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아닙니다. 이 실패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요셉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동행했다 그 말씀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혔어도 그걸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고 그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죠. 동행하셨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시각을 가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이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요셉이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시각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 꿈을 이루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출발과 마침은 어차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일도 이루어 가실 것이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셉은 결손 가정에 태어나서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다가 그리고 저기 어촌이나 이런 곳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가서 또 그곳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그 불우한 환경, 그 상황을 다 활용을 하셔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최악의 상황들을 다 활용을 하셔서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당황하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만난 이 내리막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기 위한 올라가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바닥에 내팽기치면서 팽겨쳐서 좌절하도록 그렇게 만드실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닥에 닿는 순간에 우리를 선하신 손길이 다시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연결해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놀란 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인생의 내리막길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하여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시각, 그 시각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